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라가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간 같이 살았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어쨌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기 때문에 오늘 사라가 127세로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이 아내를 잃은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겠죠.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어쨌건 아들 하나 이삭을 낳고 이제 사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부부간의 이별이라고 그래요. 사별하는 일이 뭐 언제 나이가 되었건 사별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대성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 2절이에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보통 성경은 여자들의 나이를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여자들이 나이 물으면 별로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나이를 기록하는데 이게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사라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다라고 기록된 건 아마 거의 유일한 경우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둘 다 살았던 거라고, 생존 횟수입니다. 우리말이 운치 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삶은 누리는 겁니다. 그냥 살았던 횟수, 생존 횟수로 이렇게 원문은 기록했지만 번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을 누리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죽은 땅이 보니까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인데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은 마므레 수풀 근처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 헤브론, 기리앗 아르바 이건 같은 땅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여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롯과 헤어져서 처음 이렇게 거처를 정한 곳이 바로 이 마므레 숲을 건쳐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우물 사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제 협정을 맺은 그리고 부엘셰바를 샀는데 그 우물 하나를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주고 샀었죠. 근데 우물 그 자체 샘이 그 귀할 시대니까 그런 그 땅을 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오늘 땅을 매매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쌍방에 합의를 하고 그래서 묘지를 지금 이제 찾는 얘기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어쨌건 아브라함이 아내 장막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주 그냥 큰 목소리로 놓아 우는 거예요. 137세쯤 되면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헤어지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내와 이렇게 헤어져서 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사별, 사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건 아내를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아내를 묻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것마저도 하나의 성취의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 구입 사건입니다. 아내는 떠났어요. 뭐 아내 육신은 뭐 어디 묻으면 뭐 합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상가에 갔는데 그냥 뭐 시신을 그냥 이렇게 산골이라고 이렇게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꼭 그 묘지를 꼭 써야 되나 이렇게 땅도 부족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장 문화에서 이게 화장으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거의 화장이 그 70%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뭐 이제 뭐 유골함을 안치하는 또 묘지를 갖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젤을 뿌려버리는 그런 것을 아주 함부로 뿌리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 당시만 해도 매장 문화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죽으면은 사람을 본향으로 데려가서 묻었어요. 본향에서 죽어야 되니까. 2차 장사를 되게 지냈습니다. 객지에서 죽으면은 시신을 일단 수습을 해서 고향으로 데려가서 본 매장지는 고향에다가 묻는 게 이제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내를 묻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아내를 이렇게 장례하는 이 절차, 일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죽는 곳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만 아내 매장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 헤브론 땅, 이 가나안 땅을 고향 땅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이 두 가지 같은 뜻의 말인데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잠시 여기 머무르는 사람이다. 왜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나 이 땅이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비록 내가 헤브론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여기에 묘지를 만들고 여기에 나도 묻히고 하겠지만 이 땅이 내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헷 족속하게 하는 말은 그냥 겸손하게 나는 여기 원주민이 아니라 나는 거주민이요 체류자요 나그네요 하는 자기 신분을 이제 솔직히 바뀌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해석하는 관점을 아브라함과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먼저 9절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그가 그 땅에 장막을 살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냐? 그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짓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이쪽의 전망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그는 나그네라는 삶 자체가 장막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조차도 장막 아닙니까? 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헤브론의 그 터를 제2의 고향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이 전망대다. 하나의 관망대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일종의 전망대요. 전망대에서 그것도 서 있는 조그만 발판에 불과한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살지만.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말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가 뭐 원주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본향을 찾는 자다 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히브리스 기자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그 헷 족속들한테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방 사람이요 나는 거류민이요 하는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진정한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죠? 16절 한 절 더 읽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떠나면은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들을 데려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게 믿음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뭘 그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뭐 욕심내고 살 게 뭐 있어요? 나그네 삶인데 짐을 점점 줄이다가 떠날 때가 가까우면 점점 흥분이 되고 사실 기다려지고 이런 게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제 몇 년이나 살래나 자꾸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처를 사모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 소망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덜 여기 좀 미련을 덜 갖죠. 덜 좀 싸우고 덜 좀 괴롭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안 좋습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이제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 내 주여라고 하는 오칭도 참 놀랍지만은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거 벌써 제가 본 데는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귀에 다 그 당시도 다 소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말이야. 에? 뭐 집에 있는 한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냥 그돌 나오면 북부 동맹군하고 싸우질 않나. 갔다 와서는 또 그걸 또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사람들 되찾아와서 다 노예로 삼지 않고 돌려주질 않나. 살아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뭔데 또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 군대 장관 데리고 가서는 또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네. 이런 소문들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래서 하는 이제 기껏 제의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지금 아내를 잃었는데 그 아내 묻을 묘실 하나 우리가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묘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잘 안치를 하시지요. 이런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7, 8, 9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대개는 그 당시에 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아니면 지하에다가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 묘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천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봐서 뭐 묘지로 삼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눈여겨봐둔 거예요. 저 굴을 깼다가 내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소유자까지 확인하고 그 사람 굴을 내가 사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외 사람들은 그냥 뭐 안에 그냥 시신 적당히 장례를 치르시오. 우리가 뭐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면 묘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또 대인이에요. 그냥 묘실 하나 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그냥 그러면 장례를 치르시오. 그러니까 일정한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땅이라는 게 뭐 땅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평당 얼마다 얼마다고 난리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뭐 눈앞에 있는 게 다 땅인데 그러니까 그 뭐 묘지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오. 땅이 뭐 앞에 뭐 수십만 평 있으면 그 뭐 몇 평 주는 게 어렵습니까? 4, 500평 주는 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말라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게 지금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줬다 공짜로 얻었다는 소리 나는 안 듣겠다. 이건 내가 분명한 소유지로 확정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도란 말이에요. 왜?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냥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저 달라고 때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 간의 약속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라면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고 인간끼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여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끼리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사람이죠. 그래도 갈대굴에서 한 대 장사한 사람인데 사업가인데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돈을 지불하겠더니 이제 속셈이 나와요.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이 이게 뭐 천하의 장사꾼이에요. 또 돈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풀려가지고 400세겔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은 2.7kg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당시에 뭐 이것저것 옆에다가 끼워 팔기 하든지 말이지 뭐 그것만 묘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말이지 뭐 다 이게 주겠는데 이게 뭐 400세겔인데 그거 내가 받겠냐? 그냥 써라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줘. 야, 주는 신용 뭐 그냥 그저지는 신용만 하고 돈은 더 챙기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하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유대인, 아랍인, 중국인 절대로 우리가 못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삼촌 아들한테 사는데 예레미야가 얼마 주고 산지 아십니까? 17세겔 주었다고 돼 있어요. 17세겔. 성전 터 사는데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사요. 오므리 왕이 그 저기 이제 사마리아 성 하나 사는 게 은 6천 세겔로 삽니다. 그런 시대인데 400세겔이니까 뭐 온폭 바가지 쓴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치사하게 안 깎습니다. 그래? 400세겔 주지 뭐. 따라서 다 줘요. 참 재밌는, 아, 재미없어요? 뭐 나 우리는 땅 살 형편도 없고 하니까 이게 뭐 거래를 해보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뭐 진짜 이게 다 머리 계산들이 다 이게 다 그때나 지나 머리 다 돌아가는 회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고 큰 소리 사람들 앞에서 뻥뻥 치더니 아니 돈을 내가 그 지불하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왕창 400세겔 400세겔인데 그거 뭐 받겠습니까? 내가 뭐 안 받죠. 줄 거 알고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딱 400세겔 달아서 줘서 보는 데서 다 달아. 그러니까 해쪽속 전부 보는 데서 이제 막벨라 굴은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고 샀는데 여러분 이제 그 땅을 누가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결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땅을 확정짓겠다. 여기 지금 사람만 못 씁니까? 나도 못 쳐야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여기 못 칩니다. 막벨라 굴에. 나중에 또 누가 못 칩니까? 이삭도 못 치고 리브가도 못 치고 야곱도 못 치고 야곱의 그 사랑하던 라헬은 안 못 치죠. 길에다 묻고 레아 뭐 그것도 1등 서열 1위니까 레아도 못 치고 여기 막벨라 굴에 다 못 친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시대지만 그때는 매장 문화가 계속될 때니까 여기 묘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사라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져야 하고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죽음과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또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 죽고 뭐 그렇게 땅 거래하고 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픈 건 슬픈 거고 또 눈물은 눈물이고 우는 건 우는 거지만 또 이 땅을 내가 구입을 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전망대로 내가 삼겠다. 여기 전망대를 하나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전망대란 하늘의 땅을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관망대가 되게 하는 삶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지만 또 살다가 헤어지겠지만 사별하겠지만 그러나 죽음도 끝이 아니요. 이 땅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요. 그런 점에서 살아의 죽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으로 물론 뭐 벨세바라고 하는 우물 하나가 뭐 소유가 얻었지만 그랄 땅에 내버려 두고 또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이 어쩌면 헤브론 땅.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여기에다가 성을 도성을 정한다면 수도로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침공할 때 이게 그 이 뭡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주와도 같고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사통팔달하는 요지예요. 좀 높은 곳이기도 해서 방어에도 좋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막벨라 굴 하나 살 때야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영원한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걸 뭐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의 목적,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냥 오늘도 뭐 골치 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잠시 하루를 또 영혼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하루가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같이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정말 거류자로 살아가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영원한 거처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주의 백성들 이제 연휴를 마치고 또 삶의 전장터와도 같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지 않고 저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비전 크고 놀라운 비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영원한 거처를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이미 우리는 확정된 본향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는 소천 귀천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영생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죽음을 기억하는 선을 넘어서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거처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죽음에 덫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본향 영원한 본향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본향 찾는 자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본향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본향을 알고 찾아오는 자마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땅에 소망두지 않고 본향에 사모토록 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